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이고요.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오늘 내용 전체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 돌보심 속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졸업을 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제 입학을 하거나 또 진학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제 새 아들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떨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그 첫 번째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생활을 아이가 잘 할 수 있을지 염려하게도 되고 걱정하게도 되고 그래서 입학식 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아내와 함께 그 입학하는 그 학교에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부모님도 또 자녀가 중학교에 또 고등학교에 심지어 대학교에 또 진학하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또 때로는 기대하면서 요 시기를 보내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제가 매주일 정기적으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늘 이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아들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또 귀한 성도님들 속속이지 않고 목회자로 잘 걸어가기를 이렇게 바라신다고 걱정이 없어질 만한데 걱정이 좀 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서 모든 부모의 이 자녀를 향한 그것도 내리 사랑, 내리 걱정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저희 아이들을 물론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이렇게 면면을 볼 때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6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생일이 2월이기 때문에 빠른이었는데 이제 한 해씩 늦게 가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니까 원래 나이에 맞춰서 5학년인데 작년 초쯤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빠가 물은 거예요. 요즘 우리 막내 지혁이 잘 지내는지 뭐 행복한지 어려움 없는지 이런 걸 그냥 편안하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지내니 뭐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표정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인생 쓰다.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인생이 써? 그랬더니 왜 그렇게 인생이 써? 물어봤더니 딱 세 글자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내가 달달이 이렇게 문제집을 좀 배달시켜가지고 예습복습 차원에서 뭐 학원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루에 2, 30분 이렇게 집중하면 될 텐데 여튼 아이는 뛰놀고 싶어서 인생이 쓰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뭐 아시죠 누군지. 둘째가 아주 이 상상의 폭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뭐 커서 모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커서 모델래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장래 희망 있어.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달아보면서 콕콕콕 자극하는 그 지점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저는 또 바라겠지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뭐 연세가 지긋하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반응, 자녀들의 어떤 태도,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함께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커갈 때 보면 흔들립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이의 흔들림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흔들려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이슈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면 이 흔들림이 점점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다가 아름빛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가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탄탄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북돋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이자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부모께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걸음을 힘있게 떼어갈 때 우리 자녀들의 흔들림도 우리 부모가 함께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부모님들께서 더욱더 튼튼한, 단단한 신앙의 부모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3월 1일, 3월 2일 양일간에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교회와 가정, 부모와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부모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펼쳐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파리재앙 이야기예요. 파리재앙. 그래서 파라오가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파리 때를 이집트 온 땅에 이제 풀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방금 읽어서 알다시피 바로가 마음을 처음엔 바꿔먹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파리재앙이 싹 사라지니까 다시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게 오늘 그 내용 전체의 요약이에요. 근데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결론부부터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그 유명한 파리 재앙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파리를 푸르셔서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그 파리 때가 덮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파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파리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파리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졌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여기 등장하는 파리라는 건요 한글로 번역할 때 파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파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물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파리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도 파리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NASB라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곤충의 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단순한 파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곤충 때가 확 덮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단순한 파리 이상의 어떤 곤충의 무리가 뒤덮었다. 이집트 땅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재앙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 이걸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딱정벌레라고 하기도 하고 풍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의 신 중에 얼굴이 딱정벌레 혹은 풍뎅이와 같이 묘사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요 파리 때 재앙, 요 재앙은 이 신에 대한 심판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굴은 지금 곤충으로 오른쪽에 보면 곤충, 딱정벌레 혹은 풍뎅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신들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케프리 혹은 케프라라는 신이 이렇게 얼굴을 풍뎅이로 혹은 딱정벌레로 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장식품들도 이집트에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심판하셨고 또 땅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태양을 상징하는 또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역이었던 그 태양에 대한 심판을 이 파리떼 재앙 혹은 곤충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우위에 계신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냐 하면 바로가 처음에는 그래 보내줄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먹어요.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가 제발 좀 내가 보낼 테니까 이 파리떼 좀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이 종식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네, 결국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앙의 이야기는 끝나는데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그동안 있었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써놓은 거예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파리 재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아마도 여전히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어떤 제의에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나오리니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 앞에 넉절에 계속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 얘기도 일찍이 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테니까 바로 너, 내 백성을 보내다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건네라고 지금 지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에도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절에도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파리떼가 임하는 그날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구별하시겠답니다.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내 백성을 뭐 구별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임했던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느끼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죠. 근데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구획을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할 거다. 근데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해서 거기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는 거죠. 실제로 이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선을 긋다, 자르다, 그래서 따로 떼어주다. 왜 이렇게 케이크가 통째로 있지만 딱딱딱 조각을 내면 잘라지면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고센 땅을 딱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또 내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고
예, 넉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한글이 참 묘해요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백성과 내 백성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이 표징, 이 파리 때가 이집트 땅에만 임하는 그런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파리의 재앙, 파리 때 재앙이 임했는데 이집트 땅에는 임하고, 또 바로의 모든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파리 때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조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3절만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내가 내 백성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앞절은 선으로 딱 잘라서 이제 구별한다는 뜻이었고요. 여기 등장하는 구별이라는 말은 그 앞절하고 한글로는 똑같이 쓰였습니다. 구별하리니, 구별하리니.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니, 똑같이 구별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구원의 의미냐면, 이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속하냐? 값을 지불하여 덮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하시냐? 값을 지불하여 그것을 덮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은 그 개념을 여기에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실지 이 구별한다, 구별한다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로도 열 가지 재앙이 계속 패턴이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을 나누십니다. 구별하셔서 이집트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지키세요. 구별하셔서. 자, 9장 3절 보실까요? 여기는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그런 재앙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그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좋지 않으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구별하시겠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애굽의 가축도 구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걸 덮으셔가지고 구별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조차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무엇하는 줄을? 구별하는 줄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죠.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는 게 유월절 규례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이 너희에게 혜택으로,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슨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억만금을 뭐 로또 맞듯이 맞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면, 인생을 좀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좋아하셔서 내 삶에 그런 일이 있게 됐구나. 왜? 우리는 계속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의 끝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쏟아내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뭐 국가적인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상황적인 또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올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 그 은혜로운 간증들을 쏟아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섭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네, 또 하나 아까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것처럼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는 표현하지 않으셨던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겠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을 또한 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뭐 중요하다,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다가 저를 향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후를 범하는 반복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집요한 사랑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 안에, 이 표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담아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일찍이 출애굽 역사를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줄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 나는 그거 원해.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의 시간을 쭉 흘려보내면 2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백성이죠. 내 백성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 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꺼집어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좋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다오. 그래서 이거를 10계명에 박아 넣으셨어요.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다오. 나 너만 바라볼게. 너도 나만 바라봐다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십계명이라는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바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상당 기간 때때로 여러 가지 유혹, 우상 숭배의 어떤 시험 이런 것에 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종종 사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 경고하시고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치셨죠.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 패턴이. 근데 그것 중에 가장 뼈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에도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엉덩이들이.
예, 이게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인데 거의 그 남부 왕국 중에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다음이고 남왕국도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던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일컫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와 예레미야 사이의 시차는 대략 800년 정도 납니다. 8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1장에 가면,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제가 상당히 불안했을 그때의 이야기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예리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여기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 그런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고 있어.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이가, 반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한탄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미 사실 이 관계는 끝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는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복구하십니다.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된 말씀이 또한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데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그런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열정, 정말 집요하기 짝이 없는 그 애정을 이렇게 쏟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고 계세요. 그리고 스가랴 8장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자, 시작.
왕문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이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차가 천년 가까워요, 이거는. 천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해.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해. 나는 내 백성, 내 자녀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품고 안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인생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등 뒤에 얹으신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라 일컫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그가 공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둑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듯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의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모든 수치, 모욕을 겪으시면서도 그분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순환을 담담히 짊어지셨어요.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자, 잘 보십시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한 이유가 뭐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그 모든 수치를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마태복음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신다는 게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 났던 값을 지불하고 덮어주다 이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 대가가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냥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한 일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꼭 선교를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구원을 향한 열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마음이 정말 툭툭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말끔하게 옷 입고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방황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끝끝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이 생에서 그 공사가 다 안 끝나면, 이 생에서 그 작업이 다 안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의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 이야기가 잘 담겨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러분 외우시죠? 아름빛교회 성도님 외우셔야 돼요. 제가 툭 치면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해볼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뭘 더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의 뒤를,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연약함 투성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해, 이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 앞에 여러분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반응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땅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특별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억만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변함없고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 백성 이름하시는 그렇게 호칭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소원하고 결단할 때 때로 연약하다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을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중등부 캠프 교함대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사춘기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불지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캄보디아 선교팀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고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처음부터 근거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개치 않으세요. 그 사랑을 신실히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죠.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해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구애를 펼치시고 집요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고센 땅을 그렇게 돌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 땅을 향해 떠나는 귀한 선교대원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집요한 초청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만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우리의 부끄러움의 모든 문제를, 수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 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우상숭배의 문제, 온갖 중독의 문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했던 우리 연약함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비 교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역사가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낭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앞날에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극복해가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극진하시며 다함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귀한 우리 캄보디아 선교대원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